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선택. 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2018년 그 아시안게임의 축구경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감동을 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 김학범 감독은 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 축구팬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요. 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많이 비난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비난을 받았냐면 그 뭐 운동계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인맥 축구니 축구 적폐니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서 이 김학범 감독의 이 선수 발탁에 문제를 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그 J리거에서 뛰고 있는 이 간바 오사카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간바 오사카는 J리그 20개 팀 중에서 18번째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2부 리그에서 또 하면은 잘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등 위기에 있는 J리그 1부 리그의 그 강등 위기에 있는 거의 뭐 꼴찌 팀인데 이 간바 오사카 소속의 이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를 이 발탁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뛰는 이 탁월한 선수가 있는데 왜 한 단계 낮은 이 J리거를 발탁했냐 이거예요. 유럽에서 뛰는 공격수들도 막 우리나라 공격수들도 여럿 있는데 왜 이 뭐 한 수 낮은 J리거에서 뛰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발탁했냐. 그리고 이 과거 이 김 감독이 있었던 팀에서 이 황의조 선수가 같이 뛰었거든요. 그 팀의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맥으로 이것도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맥으로 이거 끼워놓은 거 아니냐? 왜 유럽에서 있는 선수로 해야지 왜 끼워놓냐? 뭐 이런 식으로 축구 적폐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 엄청난 그 비난이 있었더라고요. 성남시의 어떤 시의원까지 나서서 자신의 SNS에다가 인맥 축구는 계속됩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인맥 축구는 계속됩니다. 공격수 넘치는 마당에 황의조 물음표 4개. 그렇게 하고 수비수를 보강해야 될 와이드카드 한 자리를 이렇게 낭비하니 축협 비리를 파헤치고 정몽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SNS에도 막 올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 축구 대표팀은 2018 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탔어요. 우리가 금메달을 탔어요.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황의조 선수는 두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해트트릭이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 경기에서 혼자서 세 골 넣은 거예요. 근데 두 경기에서 세 골씩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 선수가 총 9골을 넣어요, 9골. 그래서 전체 선수들 중에 득점 왕을 기록해 버립니다. 뭐 펄펄 날았어요. 김학범 감독이 이 선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도 사실 이 사람 잘 몰랐어요. 이 선수를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A매치 국가대학만 제 관심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선수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선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사람은 그리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는 아니었다 그래요.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황의조 선수는 그런데 이번에 2018년 이 대한축구협회 KFA에서 이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끼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 투표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를 제끼고 그리고 이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했어요. 아시안게임에서 이 황의조 선수의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 2연패, 아시안게임이 2연패를 자꾸 한 거예요. 2연패를 달성하니까 그전에 우려하고 비난하던 사람들과 언론이 이제 다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환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사들이 막 뜨더라고요. 인맥 축구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인맥축구는 뭐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인맥축구는 이게 잘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맥축구는 인맥축구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인맥축구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인생 역전이 됐다.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금메달 못 따기라도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떴냐면 또 인맥 축구로 시작해서 금맥으로 끝냈다. 아, 이런 뭐 기사도 떴어요. 예. 김학범 감독이 사실은 이 황의조 선수를 발탁할 때 얼마나 고민이 사실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또 J리그에 아주 그냥 거의 꼴찌팀에서 이제 강등,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질 만한 그런 팀에서 지금 뛰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잘한다 그래도 거기서 잘해도 못하는 팀에서 잘해봐야 뭐 얼마나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팀인데 거기서 뭐 동네 축구에서 잘하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학범 감독이 그런 꼴찌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선택하니까 국내 축구 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선수를 왜 유럽에서 있는 키 크고 잘 뛰고 막 이런 선수를 해야지 막 비판을 막 한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좋은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가 봐. 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칼을 다 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김 감독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선수의 인생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엊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헤드 타이틀만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간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이 황의조 선수가 막 골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막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등에 있었던 팀이 지금 12위로 올라갔대요. 팀이 너무 잘하게 돼. 10위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황의조 선수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 선수도 어쩌면 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에서 힘을 받은 거죠. 에너지를 받은 거죠. 에너지를 받아서 오히려 일본 가서 더 많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선수의 인생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자,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래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변방에 있는 어떤 선수에게 관심을 갖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목하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주목하심.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오래전이니까. 선생님께서 8살짜리 꼬맹이들, 그때는 키들도 얼마나 작아요. 다 못 먹고 살아가지고 키들도 다 조그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마하고 더 아주 아주 작았어요. 작았는데 맨날 그 앞쪽에 앉고 맨날 이랬는데 이 8살짜리 꼬맹이들을 다 앉혀놓고 수건 여기다 붙여놓은 요즘은 안 해요. 애들이 코를 안 흘려가지고 우리 때는 다 노란 코를 올려가지고 영양이 결핍 때문에 다 수건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꼬맹이들 막 산만하잖아요. 막 산만해 친구랑 얘기하고 떠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목 이러는 거예요. 주목 이러는데 이 학교 생활을 처음 해보는 제가 이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책상 밑에 손을 이렇게 내리고 가지런히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목 그렇게 해서 제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으니까 이게 주목이 주목을 져라 이런 얘기죠. 왜 주목을 지라지죠? 이렇게 이랬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 주목이란 말에 사전적인 뜻이 있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 주목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당시 세금 징수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증오와 혐오를 받던 그런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정부에 갖다 바치면 될 것을 백성들로부터 그 이상의 과도한 세금을 물렸어요. 그리고 정부에는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다 착복을 했어요. 뭐 증거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내려는 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내려는 대로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분들도 필리핀 아니 세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가방 막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달러 내라, 200달러 내라, 그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정식으로 되는 게 있고요. 뭐 증서가 아무것도 없이 100달러, 200달러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돈 내라는 대로 내니까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제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아마 그 중에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세례를 받고 좀 깨끗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리까? 이렇게 묻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이 세리들이 어떤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얼마나 심했으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말이 그거였어요. 부가 된 거 외에는 받지 마라. 부가 된 것만 받아라. 너네들 나라에서 월급 받지 않냐. 그리고 부가 된 것만 받아서 그거 받치면 되지 왜 그걸 더 받냐. 세례 요한이 부가 더 된 거에 더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렇게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는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다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사회에서 이들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게 그냥 동급 언어였어요. 동급인 표현이었어요.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말. 창기, 죄인들, 세리들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금 징수원인 세리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은 물질적으로 일단 풍요로웠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백성들 중에는 굶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은 늘 배부르게 먹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은 크게 제약 없이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종들을 부리고 크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대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뭐 돈 좀 드리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이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그 모든 부가 예를 들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들 같은 경우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자리 잡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도덕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이것에 대한 마음이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교회를 안 다녀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런 죄책감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날 때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경멸의 눈초리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에서 막 광선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막 느껴지니까 이 세리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경멸의 눈. 막 혐오하고 막 이런 알 겁니다. 막 또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어디 가서 그냥 침뱉고 에이 재수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제 마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레위와 마태 같은 이름입니다. 레위는 원래 본명인 것 같고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아마 사도명으로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태, 매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세리 마태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 풍요에 가려진 그 마음의 공허함, 풍요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는 공허함과 죄책감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리 마태의 어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공부할 때 일찍 사회에 들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 환경 속에 어떤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조금 더 성공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매일 먹어보세요. 내일은 맛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맛있는 게 없어요. 매일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만족이 안 돼요, 사실. 갖고 싶은 옷이 있어서 큰 새 옷을 사보세요. 또 그 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이 되면요, 그걸로 계속 가야지. 만족이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가방 비싼 거 사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젊은 20대 우리 청년들이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사요, 할부로.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30% 40% 할부금으로 계속 지불하고 있어요. 가방값으로. 근데 그 가방 들고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 가면요 더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바꿔야 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샀을 때는 마음에 들어. 이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된다면 가득해야지. 그걸로 그냥 늘 기쁘고 행복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많은 걸 누려보는데 여러분 다 해보는데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쾌락을 즐겨요. 이 쾌락. 근데 그 쾌락의 이 레벨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자꾸 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공허해서 자꾸 그러는데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책감밖에 안 남아요. 절망밖에 안 남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알 수 없는 그 외로움에도 막 시달리고 그 눌림과 절망감과 이런 거에 자꾸 시달릴 거예요. 공허함에 시달릴 거예요. 언젠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1950년, 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배우입니다. 마릴린 몬로예요. 그 모든 이 마릴린 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성공과 부와 영광과 인기를 두루하고 뒤로 하고 자살로 생을 마친 여인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쓴 매묘로 유명한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난 여자로서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난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하루에 편지도 300통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난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난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날마다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려 왔어요.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마태와 같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풍요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만족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하겠지,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면 만족하겠지 하면서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그 버둥거리고 있는 그 영혼을 오늘도 주님은 사실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경멸하고 혐오할 뿐이었어요. 자, 그러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세리 마태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세리들,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은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경건주의 학파인데 이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한 7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고 귀족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경건한 랍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하고 그들과 식사,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모습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그런 사람 가까이도 가지 마라, 몸에 죄가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그게 심했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왜 씻는지 알아요? 더러워서 씻는 것도 있었겠지만 뭐가 있었냐면 밖에서 죄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주 죄인의 그냥 죄인의 소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 행동이 비난받을 만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전혀 없고 혼자서도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저지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나에게도 사실은 주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약을 먹여도 잘 안 듣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마음이 괴롭기만 한 겁니다. 그때 나의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번 아파보세요. 알 수 없는 병으로 계속 열이 나고 막 괴로워보세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아, 내가 죄진 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세요 라고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또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또 세부를 떠나고 싶을 때, 그 역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심령은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에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가정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교회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실패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가난하지 않을 땐 준비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땐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실패했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없었다면 마태복음은 없었겠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겁니다. 또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두 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목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죄인을 향한 선택.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위해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